윤혜진의 아름다운 벚. 예부터 100이란 숫자는 의미가 컸죠.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 약속의 자녀를 상징하기도 하고 100일의 기적이라고 해서 태어난 지 100일이 되면 아기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면역력도 갖추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걸 축하하며 잔치를 열잖아요. 오늘은 아름다운 벗이 100회를 맞이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이 특별한 은혜와 감사, 기쁨이 가득했던 지난 여정, 이 라디오와 함께했기에 더 빛이 났던 것 같습니다. 축하의 의미로 다른 여느 때보다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안녕하세요. 문혜진의 아름다운 벗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 언니의 방송을 멀리 태국에서 함께하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제가 문혜진의 아름다운 벗이 된 지도 벌써 2년이 지났네요. 잔잔한 배경음악에 어우러지는 언니의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제 스타일만 콕 집어주는 선곡 센스까지. 이러니 제가 애청자가 안 될 수가 있나요? 무엇보다도 두 가지의 선택과 내가 바라보는 세상, 두 코너 속에 고스란히 녹아져 있는 언니의 진솔한 마음 이야기가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200회, 300회까지 이어져서 언니의 신혼 이야기, 아기 키우는 이야기로 또 다른 공감대를 형성할 그날을 상상하면 정말 설렌답니다. 다시 한번 100회 방송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아들도 한 말씀 올리고 싶다고 하네요.
혜진 이모 축하합니다.
두 가지 선택. 사람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는 사랑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살면서 내 마음이 서글퍼지거나 외로운 순간들을 종종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사랑으로 제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있는 소울메이트, 이선미란 친구를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아름다운 벗 100회, 이 특별한 날을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셨습니다. 선미 씨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7회분에 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 번 선미 씨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비밀인데 제가 선미 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음을 참느라고 여러 번 NG도 내고 고생하면서 녹음을 마쳤던 기억이 생생한데 혹시 저의 아름다운 벗 이 방송들 다 들어보셨나요?
네, 당연하죠. 저는 뭔가 라디오에서 내 얘기가 나오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아, 맞아. 그때 그랬었지 하면서 그 당시를 떠올리며 같이 추억에 잠기곤 했었어요.
항상 저 혼자 방송을 하다가 게스트와 함께 앉아 있으니까 좀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또 옆에서 응원의 눈빛을 보내주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한데 우리 아름다운 벗 애청자분들에게 인사 겸 정식으로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07년도에 혜진이와 함께 가나로 해외 봉사활동을 다녀온 이선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혜진이 떨어졌을 때 옆에서 같이 떨어졌던 그 친구예요. 저는 혜진이보다는 좀 덜 다쳐서 금방 회복하고 결혼도 해서 아주 예쁜 4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네. 요새 일이 많이 바쁘진 않나요? 애 키우는데 많이 힘들진 않아요?
너무 힘들죠.
저도 그 딸을 알고 있어서 그 딸의 이쁜 모습을 지금 이제 상상해 보는데, 와, 벌써 서민 씨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해외 봉사 활동을 했던 게 벌써 12년 전 일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 큰 사건을 겪은 것도 12년 전이죠.
네.
저는 방송에서 제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는데, 저의 시각 말고 또 저의 마음 말고 선미 씨가 생각하는 그날은 어땠는지 들어보고 싶어요.
사고 직후에는 처음에는 왜 나랑 혜진이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까? 라는 의문을 가장 많이 가졌었어요.
네.
그냥 사고도 아니고 24살이라는 앞날 창창한 젊은 나이에 하반신 마비라는 엄청난 일은 정말 같은 사고를 동시에 겪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당시에 저도 척추뼈와 다리 골절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누워만 있었는데요.
네, 그때 기부스 하고 있었죠.
네, 오른쪽 다리요.
네.
그 한 달 동안 제가 다친 것보다는 저는 계속 혜진이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독일에 가서 수술을 하고 있을 혜진이. 잘 버텨줄까? 뭐, 다시 감각이 돌아오겠지? 또는 뭐 전처럼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아니야, 잘 될 거야. 뭐 이런 마음들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일 걱정된 건 이제 혜진이 심정이 얼마나 참담할까. 정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사고 직전의 순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진짜 그날 혜진이를 그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런 상상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 같이
네.
선반에 못 올라가게.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다친 것에 대한 원망이나 그런 마음은 거의 없었고요. 왜냐면 일단 당시에 저는 감각은 있었거든요.
네.
다쳤지만 감각이 있었고 혜진이가 감각이 없다는 거에 대한 그게 저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친 거에 대해서 저를 돌아볼 여유나 뭐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덜 다친 거에 대한 이상한 죄책감이 들 정도였었어요.
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가 워낙 크게 다쳐서
네.
같이 떨어져서 이제 함께 이렇게 병원 신세를 졌었지만 온전히 스포트라이트가 저에게만 이제 주어지고 저를 주목해주다 보니까 선미 씨가 그 제 뒤에 많이 가려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 그런 스포트라이트는 별로 갖고 싶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했었는데
네.
선미 씨는 또 그런 생각을
네.
해주고 있었군요. 그 사고 이후로 저는 지금 이제 강연도 하게 됐고 또 북콘서트 팀에서 또
네.
공연 기획 일도 하면서
그렇죠.
제가 이 휠체어를 타지 않았으면 해보지 못했을 또 상상해보지 않았을 그런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바쁘게 지내오고 있었는데요.
네.
서민 씨는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궁금해요.
혜진 씨도 알다시피 제가 2010년도에 아프리카의 가나에 다시 다녀왔잖아요.
네.
그때 교회가 이제 다 지어지고 그리고 학교로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뭔가 뿌듯하기도 하지만
네.
아, 그때 저 장소에서 우리가 떨어졌었지. 혜진이랑 같이 댄스도 했었는데
네.
같이 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었고요.
네.
또 제가 사고 났을 때 이제 전 이제 혜진이가 독일로 가고 나서 제가 이제 그 가나에 있을 때 저를 돌봐줬던 그 현지 친구들이 또 다시 만나서 네. 너무 좋았고 또 다시 다녀와서도 또 가나를 못 잊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제가 8년 차 주부가 되었는데 네. 아이를 키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릴 적 제 모습이 굉장히 많이 보여서 네. 엄마가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많고 네. 또 뭐 엄마라면 누구나 했을 고민이나 뭐 걱정들 가지고 정신없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또 남편이 굉장히 든든하게 잘 챙겨주고 또 도와주고 함께 해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든든한 남편이 계시죠.
네.
혹시 그날 사고가 네. 선미 씨의 인생에 어떠한 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나요?
글쎄요. 저는 굉장히 옳고 좀 강하고 결단력이 있다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저도 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보면은 좀 야무지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내 인생을 좀 설계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좀 내 결정이 좀 중요하고 또 항상 좀 분명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이런 사고를 겪으면서 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네.
내가 계획한 내 삶이나 의지들이 전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부질없는 것들이라는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교회의 인도와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마음이 많이 들었고 그걸 실제로 좀 믿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나만 옳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 좀 그런 게 마음에서 좀 내려놔지면서 그래 나만 옳은 게 아니지 저 사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뭐 그러면서 제가 좀 이렇게 말하는 게 부드러워지고 제 스스로가 좀 편해지더라고요.
네.
아마 이게 이런 게 그때 영향이지 않나 네. 싶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는데 많이 부드러워진 성향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매일 본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보잖아요.
그렇죠.
자주 보진 않지만 그 12년이란 긴 시간을 함께하면서 사실 선미 씨는 제게 참 많은 감동과 감사를 알게 해준 친구예요. 우리 대부분 뭐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옆에 가까이 지내는 지인들이 있기도 하지만 사실 뭐 친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게 속 내면에서는 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잘 되면 배 아프고 시기가 나기도 하고
그렇죠.
또 나도 같이 잘 돼야 되고 막 이런 그렇죠. 마음들이 있기 마련인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선미 씨를 보면서 제게 많은 감동을 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저보다 더 제 생각을 해주고 사실 저희 엄마도 막 엄마랑 싸울 때 보면 엄마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똑같은 너랑 똑같은 딸을 낳아봐야 네가 네 마음을 알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엄마를 빼고 또 저희 아빠를 빼고 저보다 더 제 생각을 해주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같이 어려워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같이 슬퍼해주고
맞아요.
이렇게 함께 해준 그 시간들만큼 또 저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큰 것도 제가 너무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선미 씨가 제 마음에 특별하게 자리 잡은 것 같은데
네.
이 자리에서 옆자리에 있어서 조금은 오글거리지만
네.
선미 씨에게
네.
문혜진이라는
네.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진 사람인지 네. 듣고 싶어요.
네, 좀 오글거리네요.
네.
일단 우리는 운명이죠. 혜진이와 사고 이후에 함께한 12년 동안 저희는 좀 친자매처럼 지냈어요.
맞아요.
혜진이는 나에게 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지 삶 속에서 같이 경험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약간 산 증인 같은 거죠. 네. 혜진이를 통해서 마음을 많이 배우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혜진이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같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는 그러니까 친자매이자 동반자이자 뭐라고 해야 되죠? 그냥 운명입니다.
정말 저도 이렇게 동감이 되고 선미 씨가 저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깊다는 것도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외동딸이잖아요.
네.
문득 외롭고 두려워지는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 혼자여서 좀, 아, 이럴 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 고민을 누구와 이야기할까. 정말 가감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이 대부분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아마 우리가 한국에서 제외한 후부터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사고가 났고 제가 이제 독일로 이송이 되어서 네. 수술을 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게 아마 11월
네, 맞아요.
쯤 되는 것 같은데
네.
선미 씨도 그쯤에 다시 한국으로 왔죠.
네,
아프리카에서.
맞아요. 네.
그때부터 누구도 끊어놓을 수 없는 그런 끈끈한 자매라고 할까요? 그런 애정이 생긴 것 같은데 저와 함께 했던 추억들 중에 가장 마음이 따뜻해지는 에피소드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너무 많은데요.
네, 많죠?
네. 일단 그러면 저는 혜진이가 걷지 못하게 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였어요.
네.
그동안 뭐 재활 치료며 병원 생활에 좀 바쁘고 지쳐 있을 때 뭐 외박이라고는 집에 한번 다녀오는 게 다였었거든요.
맞아요.
그때 혜진이가 문득 여행을 가고 싶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몸이 너무 찌뿌둥하다면서 따뜻한 탕에 들어가서 몸을 푹 지지고 싶다고 애늙은이 같은 말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말이 저한테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때 혜진이가 사고 이후에 어디 가까운 데라도 여행다운 여행을 다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직장을 다닐 때가 아니라서 좀 여행을 좀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네. 우연히 이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보다가 강원도 포천 쪽에 그 워터파크 같은 데가 있는데 때마침 티켓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다 싶어서 없는 돈을 좀 쪼개서 저랑 혜진이, 혜진이 어머니, 저희 엄마 이렇게 해서 네 명이 1박 2일로 여행 계획을 했어요.
네.
또 엄마들끼리도 가깝게 지내고 저희도 서로의 엄마에게 엄마라고 부르면서 네.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작은 온천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거동이 불편한 저희한테는 딱 좋은 사이드인 거예요.
네.
그리고 막상 사람도 거의 없어가지고 저희가 마치 전세를 내고 여행을 온 것처럼
즐겼죠.
굉장히 예, 부르주아처럼
네.
신나게 저희들끼리 물놀이를 했어요.
네.
안에 식당도 있었고 그리고 물놀이를 또 즐기고 나와서는 또 찜질방도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찜질방에서 식혜랑 계란도 까먹으면서 수다도 떨었거든요.
네, 맞아요. 저도 그때 기억나는데 제가 이런 그러니까 막 뜨거운 물에 들어가고 싶고 목욕탕에 가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해도 이제 막 엄두를 못 냈던 게
네.
저를 휠체어에서 물 속으로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없는 거죠.
그쵸.
이렇게 아빠가 넣어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엄마는 저를 없지도 못하니까
그쵸.
저를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 선뜻 같이 가주겠다고 해서 저는 너무나 반가웠는데 또 그때 굉장히 저를 막 자주 업고 다녔잖아요. 물속으로 넣어주느라고
네, 그랬죠.
아, 정말 무거웠을 텐데.
무거웠죠.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네. 이렇게 가주면서, 제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이 짠하면서도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죠. 5년 만인데.
근데도 솔직히 말해서, 뭐, 그때 힘들지는 않았는지.
좀, 그때 당시에 이제 막상 이렇게 업어서, 이제 제가 이제 앉은 상태에서 혜진이를 업어서 제가 들어 올렸어야 됐었는 상황이었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제가 힘이 딸려서 혜진이가 다칠까봐 속으로, 하나님 안 다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다 같이 막 그랬죠.
네. 근데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었죠?
맞아요.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근처 식당에서 저녁도 배불리 먹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그때 밥도 너무 맛있었죠.
근데 그때 제가 숙소로 돌아와서 되게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내가 뭔가 내가 즐겁고 신나는 것보다 혜진이가 너무 좋아해졌었거든요. 네.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남을 행복하게 해줬을 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에는 또 포천에 허브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잠깐이라도 구경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가 걱정을 했잖아요.
맞아요.
휠체어 때문에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 그냥 가보자. 가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다녀보고 도저히 힘들면 그만 내려오면 되지 하면서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막상 이제 가보니까 웬만한 곳은 또 다 구경할 수 있었죠. 근데 진짜 가파른 곳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저랑 저희 엄마 그다음에 혜진이 어머니 이렇게 해서 세 명이서 혜진이를 밀었는데 동시에 하나 둘 셋 하고 밀었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고 재밌던지 같이 진짜 행복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엄마들은 딸들 덕분에 이런 것도 와봤다면서 굉장히 좋아하시고 혜진이는 오랜만에 콧구멍에 바람을 좀 넣었다며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정말 이제 제가 이제 뭐 좋은 음식을 사주지는 못하고 좋은 곳에 데려가주지 못했는데도 혜진이가 그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너무 고맙고 즐거운 시간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그때 사진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좀 지어지고 우리 이때 정말 행복했었지라면서 이렇게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게 되더라고요.
네. 참 힘든 일이었는데 다른 저희와 가깝지 않거나 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갔었더라면 그게 참 일이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같이 행복을 느끼고 또 신나하고 막 깔깔거리며 웃고 이렇게 편안한 여행을 즐겼던 건 선미 씨의 많은 배려와 또 저를 생각하는 마음과
네.
그 시간들이 정말 저에게도 너무 아름다운 추억이거든요.
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친구를 가까이 둔다는 건 진짜 참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휠체어가 저에게 가져다 준 많은 행복 중에 또 하나의 행복이 있다면 이선미란 존재가 제 인생의 막역지요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첫 출연이죠?
네.
라디오는 첫 출연하신 거죠, 이선미 씨?
네, 그렇죠.
제가 라디오 하는 것도 처음 보고
네.
또 제가 제 라디오 들으면서 첫 회에 네. 선미 씨가 아, 너 너무 어색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했던 것도 기억나고 하는데
네.
어떠셨어요? 라디오 나와서 이렇게 직접 이야기도 해보고 마이크 앞에 이렇게 서보기도 했는데
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벌써 마지막인가요? 너무 신기하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100개까지 오면서 우리 혜진이가 정말 많이 늘었구나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요. 좀 프로다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멋있습니다.
그쵸. 100회를 진행하면서 저도 배운 것이 아주 많은데, 아름다운 벗 애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네. 일단, 저희가 이제 그런 사고를 겪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쉽게 억울하다거나 좀 남 탓을 하거나 네. 또는 또 하나님을 원망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는데요. 혜진이와 저는 이 큰 사고가 하나님의 큰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었거든요.
그쵸.
우리가 진정한 삶을 모르고 삶의 가치를 몰라서 또 세상을 헤맬 때 우리 속에 합당하게 일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또 지금의 행복을 또 행복하다고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도 발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너무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선미 씨도 그렇고 저희가 현실에 매몰돼서 소망을 볼 수 없는 상태로 마음이 흘러갔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겠죠.
네.
수많은 갈등과 절망 속에 늘 두 갈래 길에 서 있었지만 그때 선택들이 모여서 마치 점이 모여 선이 되고 그 선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요. 내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선택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네요. 선미 씨와 함께하면서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인생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느껴볼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미 씨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미 씨 보내드리면서 태연의 아이 듣고 저는 다시 올게요. 비칠 수 없는 sky
문혜진의 아름다운 법 100회를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언니와 함께 북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 북콘서트팀 최진아,
민지,
전하은입니다. 2017년 5월 22일 라디오 방송 시작했던 첫 해부터 2년이 넘는 시간을 달려왔는데 이번에 이렇게 100회 특집을 하게 된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대본 쓰느라 날도 많이 새고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하나하나씩 넘다 보니까 벌써 100회가 되었네요.
지금은 휠체어에 앉아있지만 내년부터는 뛸 거잖아요. 세계를 돌아다니며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고 보이는 라디오까지 진행할 언니를 상상하며
문혜진의 아름다운 법 계속됩니다.
문혜진의 아름다운 법 2부입니다. 내가 바라본 세상. 2017년 5월 20일 첫 방송이 시작되고 벌써 100번째 이야기라 감개무량한데요.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해요. 쓰고 난 뒤 지운 이야기도 참 많고 마감일에 허덕거리며 우여곡절 끝에 써내려갔던 이야기. 혼자 눈물 훔치며 한자 한자 정성들였던 이야기. 마치 이삿짐 정리하듯 마음을 정리한 글도 있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엔 라디오를 진행하기에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 과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방송을 좋아할까?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었거든요. 특히 라디오 특성상 스튜디오 안에 엔지니어와 마이크를 두고 혼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반응을 알 수가 없어서 의지가 없어지기도 하고 자신감이 떨어지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 라디오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투모로우 북콘서트 공연의 사회자로도 활동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전국에 출장을 다닐 수 있었죠.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일면식은 없었지만 제 손을 잡으면서 어머 문혜진 씨, 혜진 씨 아름다운 법 잘 듣고 있어요. 목소리 너무 따뜻해요.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애청자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뵐 수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저의 소식을 알리고 제 마음을 표현하면서 제 일상과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빼면 지금의 저를 설명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채워주셨던 많은 간증들을 세세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100회를 축하해주는 애청자분들의 편지를 받았는데요.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옥수수 치과의 이승호 원장님. 문혜진의 아름다운 벗 100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매주 월요일 방영된 아름다운 벗은 프로그램 이름처럼 월요일 출근길에 정말 아름다운 벗이었습니다. 두 가지 선택은 삶을 살면서 만나는 좌절과 실패의 사례들을 책, 에피소드, 영화 등을 통해서 나타내 주었습니다. 주인공들이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소망과 담대함으로 마음을 옮겨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좌절과 실패를 이겨나가는 이야기로 큰 감동을 주었고 나의 문제와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바라본 세상은 DJ 혜진 씨가 해외봉사 기간 동안 예기치 않은 낙상사고를 당해 하반신이 마비된 상태에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지내면서 느낀 마음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들을 청취하면서 휠체어에 DJ 혜진이가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혜진이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강하고 섬세함을 가지고 당당히 서서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꼼짝 못했던 나의 마음을 잡아일으켜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아름다운 벗 100회를 축하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열혈 애청자 이승호 드림. 제가 이 편지를 받고 놀랬던 게 아주 다정다감한 글씨로 예쁘게 감성어린 손편지를 적어주셨거든요. 애청자 이승호 원장님께 허리 숙여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정말 마음 깊이 저의 방송에 대한 애정을 나타내 주셔서 감동입니다. 가끔 뵐 때면 방송 내용을 저보다 더 꼼꼼하게 모니터링 해주셔서 얼마나 제게 동기부여를 해주셨는지 몰라요. 앞으로도 그 묵직한 응원과 함께 지켜봐 주실 것 같아서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축전은 구족화가 최용렬 화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문혜진의 아름다운 것을 대하면서 벗에 대하여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어둠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어주는 빛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쓰던 갑골 문자에서는 손을 의미하는 또 우자를 겹쳐서 벗 우자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손을 잡는 형상이죠. 힘들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도와주는 자가 친구라는 뜻입니다. 프로그램 이름에서 아름다운이란 수식어가 없어도 벗이라는 말 자체로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그 누구의 손을 잡아주는 아름다운 벗이 되어 100회뿐 아니라 1000회, 만회, 오래오래 동안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용렬 화백께서는 자신이 느낀 행복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데요. 참 신비로운 게 그 그림을 보는 사람마다 화백님의 행복을 같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저도 화백님의 그런 점을 닮고 싶었는데 이렇게 감사하게도 축하를 보내주셔서 마음이 행복해지네요. 세 번째 축전은요. 제가 부산에서 투모로우 북콘서트 공연을 한 뒤 저의 북콘서트 팬이 된 임근희 학생이 보내준 편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근희라고 합니다. 저는요, 정말 좋은 사람과 인연이 되어 이렇게 라디오에 편지를 써봅니다. 좋은 사람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제가 무너져 있을 때, 희망도 없고 뭘 해볼 용기도 없을 때 북콘서트의 문혜진 팀장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셨던 말이 있습니다. 근희야, 너의 인생이 바닥처럼 보였을 때 사실은 너보다 더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모두 너처럼 생각하진 않아.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네 마음은 변할 수 있어. 그럼 네가 바라보는 세상도 변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나 믿고 나 따라와. 솔직히 저에게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안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혜진 팀장님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씩 문혜진 팀장님과 연락을 나누는데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잘 못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거든요. 절망에 빠지고 포기하려 했던 저를 어떻게든 열심히 살게 해주려고 마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뵙지 못하니 시간 날 때마다 라디오를 듣는데요. 제게 피와 살이 되는 이야기가 많아서 듣기 좋고 또 힘이 됩니다. 이 라디오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큰 위로와 힘이 될 테니까요. 앞으로도 함께 하겠습니다. 100회 축하드립니다. 이 근희라는 친구는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근희를 보면 비행청소년이다, 불량하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볼 만한 환경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여리고 순수한 남학생이더라고요. 부산 지역에 가면 꼭 연락하게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와 연결이 돼서 이 친구의 삶이 가치 있게 바뀐다면 그 주변에 함께 있는 이들에게도 그 밝은 빛이 비춰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근희와의 인연이 제게는 참 특별하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늘 저의 마음 상태를 감각하게 하고 제가 참 닮고 싶은 투모로우 매거진의 조현주 이사님께서 보내주신 축전입니다. 아름다운 벗의 100회 방송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저는 이 프로그램의 애청자 조현주라고 합니다. 처음엔 아름다운 벗이 친구인 줄 알았어요. 듣다 보니 벗이 앞에 사실을 뒤엎는 영어의 벗, but이며 인생의 걸림돌 같은 문제들을 반격할 때 내게 가장 아름다운 벗, 친구로 변한다는 사실을 방송을 통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차분하고 다정한 음색으로 반전의 미학을 가르쳐주는 문혜진 진행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안드라데이의 라이즈업을 신청하고 싶어요. 문혜진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끔씩 불안하기도 하고 때론 잘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마구 솟기도 하고 글을 쓰는 게 그렇더라고요. 글이 주는 마음의 두드림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르쳐주시는 이사님께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드려요. 100회까지 방송을 하면서 마치 무대에 막 오르기 전에 긴장과 설렘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를 배운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박상규 국장님의 서포트와 또 박종인 엔지니어님의 세심함, 그리고 제가 대본을 쓸 때 제 의식의 흐름대로 써내려간 글에서 중요 포인트를 탁탁 짚어주었던 꼼꼼 작가 동희의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려요. 그리고 대본 준비를 할 때마다 사춘기를 겪는다며 예민하게 굴었던 저를 품어주셨던 저희 부모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엄마, 아빠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애청자 조현주 이사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를 안 들어볼 수 없겠죠? 심플하면서도 묵직하고 울림 있는 가사가 특징인 곡입니다. 안드라데이의 라이즈업 함께 들어봐요. 살면서 만나는 소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은 의식하지 못하다 가만히 들으면 알 수 있는 잔잔한 배경음악처럼 나의 시간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유럽에 다녀오고 저보다 저를 더 생각해주는 친구를 만나고 실패를 경험하며 울어도 보고 그러다 문득 그 비슷한 일을 만났을 때 그 배경음악이 다시 깔리며 어떤 시절을 떠오르게 만들고 어떤 추억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문혜진의 아름다운 밭 시그널 음악을 들을 때마다 대본을 준비할 때의 고뇌와 녹음하는 순간의 긴장감, 설렘이 생각날 것 같은데요. 애청자분들도 저와 함께한 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봅니다. 왠지 마지막 인사 같죠? 네, 마지막은 아니고요.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잖아요. 잠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거쳐서 시즌 2 아름다운 벗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돌아올 때까지 건강하시고 다시 듣기로 제 목소리와 계속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혜진의 아름다운 벗,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벗, 문혜진이었습니다.